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6절에서 13절, 19절에서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일곱 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란야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에 한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오셨는데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쫓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쫓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만의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러자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쁘게 생긴 게 뭐가 대수라고 못생긴 성도들 보면서 항상 마음에 판단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목사님께서 한참을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님의 죄는 교만이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와 다르지만 비슷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또 나는 믿음이 온전하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다닌 연수가 깊다고 하여서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열심히 본다고 하여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신조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저 어떤 나에게 교리나 종교적인 지침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때는 신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될 때, 겹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혹시 이게 신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도시들에게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신가 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점쟁이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금으로 악성 종양 모양을 만들고 쥐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이제 두 마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에게는 갓 낳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에게 수레를 지워주고 하나님의 궤를 끌고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가 젖먹이 송아지를 놔두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도 어려울까요? 또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의 소가 만약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 두 마리가 울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땅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그 도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성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는 레위 지파들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개가 돌아오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본문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궤의 뚜껑을 열어보다라는 의미보다 더 가까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구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신기했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보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경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구경했던 구경꾼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드리던 예배가요, 온전한 예배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열심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변해 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 후에 분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블레셋도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금으로 만든 것을 가져다 드렸지요. 쇠 수레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소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지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를 해치운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올려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오늘 예배 좋았네, 찬양도 좋았어, 말씀 좋았어, 또는 말씀 별로였어, 그러고 만약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예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들은 것은 많지요. 성경 이야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궁핍도 겪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교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암흑의 중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도 기도도 또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식당에 데리고 가면 식사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도 하루는 식사를 하러 식당에 두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힘들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첫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첫째 아이의 몸속에서 나는 심장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주의를 끌려고, 승리야, 네 몸속에서 심장소리가 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승리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몸에서 심장소리가 나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 몸속에서도 심장소리 나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내가 심장소리를 안 내볼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심장소리를 안 내지?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장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심장소리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나죠.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장소리를 난다고 했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몸 안에서 심장소리가 나냐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승리야, 네 몸에서 심장소리가 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붙잡고 계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신 거지. 나를 걷게 하시는 거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지.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것입니까? 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먼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으로 출애굽시키시면서 한 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명령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에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되다라는 말과 거룩함은요, 서로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됨 없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책에서 구별된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항상 구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 행위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별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기 위해 그릇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귀한 내용물들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이 그릇은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에서 훈련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없이 거룩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거나 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어디에서 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본문에 아주 첫 번째쯤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이 궤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를 바 없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참 마음이 답답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난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통곡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은 좋지만요, 사명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분명 의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돈은 좋은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보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모았을 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일까요? 레갑은요,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나에게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적어도 우리 가문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린 것이에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레갑 자손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나서 레갑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 보냈던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 소를 묵상을 하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이 소가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인데, 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듯이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또 소가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듯이 예수님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가 번제물로 바쳐졌듯이 예수님도 번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질질 끌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자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자의 길에 서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구별된 자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질질 끌려가는 모습 원하시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아픔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매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황해도 소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 상경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처음 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당신들을 뭘 믿고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윗옷을 막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윗옷을 벗고 나서 등을 딱 돌리는데 그 등 뒤에 이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온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서양 선교사들이 감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3년 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받고 싶어 했는데 또 서울에 이제 서양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보고서 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그냥 글자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그 글자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두 해 전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몇몇 분들이 고난주간을 왜 지켜야 되냐, 뭐 매해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은 왜 지키냐, 이런 이야기들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한편으로 교회에서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하나, 이것도 중요한 물음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주간을 그저 기대감 없이 지켜나가는 것도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회를 한참을 하다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의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충분하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아, 주님께서 내 삶을 돌이키시려고 이 십자가 부흥회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또 한 번의 말씀의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터져나오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복하고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부흥회에서 저는 제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크게 들려서 제 마음이 먼저 돌이켜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썼던 동행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렸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피하고 싶은 곳을 어찌나 짚어서 말씀하시던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마음의 상처로 인한 눌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너가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용서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용서하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의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용서는 보복과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에조차 내 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보복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얻어내려는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글을 지워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전화할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할지 물으십니다. 한참 고민 끝에 그때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의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 용서하였습니다. 기도를 금방 끝내고 사무실에 올라가 전화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해결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이 달라지면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정말 있으십니까?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십시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필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 인생에 넘어야 할 산을 넘도록 이끌어주실 그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이토록 분명한데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토록 분명한데 주님 내가 그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생각과 판단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